오늘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과 성찬 성례 주일을 겸하여 지키게 됐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맥주 감사 주일과는 시기도 조금 차이가 있고 의미도 농경사회 절기와 이 첨단 산업사회의 절기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다 동일한 의미로 지키게 된다고 봅니다. 맥주절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드리는 절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다라는 특징입니다. 한 해의 중간이니까 무엇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결산을 마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과정 중에 있고 도상에 있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이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다는 특징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특히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고 그들로서는 농사 짓는 것은 구경도 못해보았고 유목민들인 그들에게 농경사회 축제를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감사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맥주절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의미의 절기라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던 예수님 모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멈추어 서게 되었고 풍랑은 더욱 거칠게 주님 일행을 위협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던 주님과 제자들의 일정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허둥대며 불안에 빠졌던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고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후에 다시 출발하셔서 건너편 가려하시던 곳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풍랑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주문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가려하는 목적지와 이유를 선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끝없이 시도합니다. 저마다의 이상향이 있고 인생의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가려하던 저편을 목적하셨는데 그 저편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라고 하여 목적했던 저편이 그라사인의 땅이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이 그라사라는 지역이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특정되지는 어려운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넓은 지역을 통칭해서 그라사 지역이라 한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갈릴리 호수의 가브람 건너편에 있는 쿠르시라고 하는 옛 지명이 이 그라사라는 마을의 원형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든지 관계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라사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산지에 있었던 10개의 이방 도시를 말하는 데가폴리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했던 목표점 저편이 이방인 도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등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께서는 그 풍랑을 극복하시고 다시 그곳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5장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덤가향 광인을 만나셨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에게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즉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복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과감하게 이방인의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의 첫날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행복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항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것을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시련을 미리 알았지만 자기 사명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로 가시는 길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접촉을 금지한 율법 규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당 못할 풍랑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포기의 이유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수천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철저하게 파괴된 존재가 되어버린 한 광인이 있는 이방인 땅을 향하여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든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후반기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출발하는 결연한 의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줍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매우 짜임새 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1장 21절 말씀 이하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4장 말씀까지 많은 기적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바로 5장 1절 이하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사 지방 무덤가에 있었던 한 광인에게 임했던 군대의 귀신을 내어 쫓아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에 몰사하게 하시는 대규모 귀신 축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자주 귀신들, 악령들을 내쫓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세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모든 귀신들이 다 예수님을 잘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통점은 그러나 이 귀신들이 한결같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5장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인데 이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사람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철저히 파괴된 인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조건을 다 짊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건 세 번째 악령들의 특징은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 귀신 축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시면서도 먼저 그렇게 하셨고 이방 지역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시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선사해 줍니다. 신앙과 삶의 새로운 출발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먼저 지금까지의 자기 직업을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이하에 부자인 한 젊은 청년 정치인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찾아왔을 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모든 재물에 대한 미련과 세속적 성공에 대한 야망을 먼저 포기할 것을 촉령하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필요성은 영적 걸림돌을 제거해내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만들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아브람 엘버트 교수의 모든 삶은 충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데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더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을 이기고 나면 더 강하고 심각한 상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끝없이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로는 목표의 성취는 가능할지 몰라도 행복한 삶은 불행해지게 되는 어리석은 삶의 주인들이 된다라고 질타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걸림돌들을 스스로 만들게 되고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거짓 욕망들을 내 속에서 먼저 제거해야 그래야 진정한 삶의 목표도 선명해지게 되고 갈 길도 보이게 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세상에 왔을 때에도 그의 역할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준비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가 필요한데 후반기를 좀 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과 주변을 스스로 정화하면서 영적 정결을 이루는 삶의 결단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나아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새 삶의 능력이 믿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람을 다 잔잔케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갈 길을 가야 되는 새 출발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던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시는 것, 귀신 쫓아내시는 것, 자연계를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상식으로는 메시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요, 재촉입니다. 사람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고 미래가 선명해지게 되고 그 미래를 향해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내 삶의 구심점 속에 예수께서 분명히 임재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께서 내 삶의 중심인 내 주님으로 임재해 계셔야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게 되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 그 길을 걸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의 행복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심점이 없는 것 때문에 삶이 항상 방황하고 요동치듯 살게 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질문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중심에 자리하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굳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갈 길을 가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는 예수님 기적을 보면서 뭔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인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무언가를 느꼈고 새로운 인식도 찾아왔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기도 하고 부끄러우기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풍랑 중에 보여주었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비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알고 느끼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을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교훈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끝없이 역사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바가 새로운 인류 사회의 도덕적 질서로 구축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의 원칙으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그것이 인생의 인격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신앙의 완성도 무언가를 알고 느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앙의 완성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혹독하게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믿고 깨닫고 따르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실천적 과정이 연습되고 이어져야 마치는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느꼈을 제자들에게, 뭔가를 깨달았을 제자들에게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새 믿음을 간직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새 믿음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삶의 실천으로 이어내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후반기를 출발하면서부터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나 그걸 안다고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알고 믿는 바를 우리 모두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도록 건너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 삶의 실천 과목으로 삼기 위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마신 다음에, 잔잔케 하신 다음에 그라사를 향해 출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주님의 의지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꼭 보셨던 바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십자가를 실천해야겠다는 실천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실천 의지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행로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